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과 사무엘을 끝으로 더 이상 특별한 성도들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체 믿음의 성도들이 증거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무엘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지는 모든 성도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미리 맛보고 소유하고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증거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라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 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체를 미리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비록 구약은 아직 예표와 그림자의 시대였지만 믿음으로 장차 올 바라고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올 것의 실체를 미리 소유하며 살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왕국인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붙든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비록 이 땅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의 그림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 이 땅의 이 세상 복을 얻는 것으로 가르쳐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것은 그림자였고 지나가는 거였고 장차 올 참것에 그 실체의 믿음을 두고 살았는데 우리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믿음으로 죽어 지금은 그 믿음이 가르쳤던 실체,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예수님 닮은 완전한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믿음이 다르고 신약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요. 말씀에서 난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으로 가르치고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신 분명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도, 세상 종교에도 믿음이 있어요. 세상 종교나 우상 숭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갖는 믿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저 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 종교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춰놓고 우상 숭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그 복음이 증거하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참 믿음은 항상 회개를 수반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아들의 영광,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꼭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왜 중요한가?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했으니 뭔가를 받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 새 열망,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어 더욱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것은 천국이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도 천국이라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나왔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이어서 누구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같은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그 같은 믿음이 각 성도의 삶에서 여러 면으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같은 믿음이었어요. 다. 그러나 그들의 각 성도의 삶의 여러 면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한 믿음의 실체는 다 같았다는 거죠. 아벨,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며. 가인의 예배는 온통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습니다. 에녹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가 속해 있는 천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노아,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자기 집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자기들을 나그네라 증거하며 돌아가 하늘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바쳐 뭘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 십자가 복음을 미리 증거하였다. 야곱과 요셉도 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고 죽었다. 모세의 엄마는 이 믿음으로 모세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보고 키웠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 살기를 더 원하였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였고 승리하여 언약 기업의 땅을 얻었다. 이방 여인 라합은 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발견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밖에 여러 사사들도 이 믿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어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누구의 삶을 다 증거한 걸까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Without faith, we can't please God. 믿음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믿음,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 복음,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뒤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증거하다 간 것으로 쓰여져야 할까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과 천국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그 주신 은혜를 어떤 믿음으로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떤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 나라인 천국에 둔 소망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내 삶을 주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여러 성도들을 구원하신 후에 제가 몇 분하고는 얘기를 나눴어요. 왜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자기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자마자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빨리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좀 빨리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무엇을 증거하다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실 11장에 나온 이 성도들을 바로 데려가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한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살아가게 하시니까 더 고난 중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만 더 짓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좀 더 머무르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사실 세상 죄인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짓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면 살수록 우리 삶에 죄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어떤 때는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래도 이 정말 작은 죄라도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 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가 하는 민감함이라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살면 살수록 그 죄에 대한 민감함도 더 무뎌져 가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다 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까지 하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우다가 천국에 가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죠? 그 원어를 보면 남은 고난이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부족해서 자기가 채워야 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Christ's absence를 자기가 채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셔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역하고 계셔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누구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오게 하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빈자리를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채우고 증거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가르치고 증거하고 영광 드러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었고요. 또한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뭐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게. 그런데 시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랑 똑같은 자들이에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기근조마 찾아왔다고 애굽으로 바로 도망가 버리죠. 자기 생명 좀 해보려고 와이프 팔아먹어 버리죠. 예?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또 살인까지 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봤을 때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때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 죄가 많았지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왕으로,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해서 이삭까지 바치게 함으로 우리 삶에서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돼요. 천국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잠시 이 땅에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와 부르심 속에서 부모된 자는 부모로 자식, 남편, 아내, 직장,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 잠시 우리를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르심을 좀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목사들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바쁘고 정말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 살, 믿음을 생각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다. 형제라면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자식들도 키우지 말아야 되고 돈도 벌지 마.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일도 해야 하고요.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 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내 삶 전체가 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현실이 증거된다는 거죠. 내가 성도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가 있고 안 있을 때가 있고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완전하지 않죠. 너무나 연약하고 한심하고 부족하면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도 성경이 다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때때로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 정말 우리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고 천국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우리도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요만큼이라도 증거되시고 우리같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천국이 증거된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아니 죽을 때 잠깐이라도 그 현실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는 더 그래야죠. 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약속으로만 받고 증거만 삼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증거하던 자들하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누리는 자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하세요. 믿음이 왔다. 아니 구약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온 후로는 즉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던 가르치던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는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그 믿음의 삶을.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그 두 번째로는 열심히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세 번째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삶. 네 번째는 각기 주어진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삶.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그 앞서 나오는 모든 삶들을 결국은 이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삶이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 삶이 다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다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사랑, 용서, 천국의 현실이잖아요. 서로 섬기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천국의 삶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천국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죽기 전까지 천국을 바라보시며 깨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삶을 사셨죠. 우리 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덮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시고 천국에서 대접하시는 삶을 살고 사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증거해야 할 믿음의 삶의 예들이라는 거죠. 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쉽게 한 가지를 얘기 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 저랑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그 귀신이라는 그 뭐죠? 그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가 다 죽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귀신이 다 거기서 들린 자에서 이제 귀신이 쫓아감으로써 그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가. 즉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가 우리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였잖아요. 사단에게 들린 자가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어서 이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똑같아요. 이 근신하라는 말이 self-control이라는 말인데 반대말이 있어요. drunkenness예요. 술 취하다. 이 술 취하다라는 것은 술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술은 뭘 가리킵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뭐입니까? 네?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천국의 삶이 우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라.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을 얻으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과 천국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죠. 결국에 이 삶을 살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증거는 한 가지라는 거죠.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인내가 증거예요. 끝까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든지 잘되게 하든지 못되게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도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이제 곧 집에 가니까. 이제 곧 나를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거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이니까, 잠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하심으로 인내로서 이 나그네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로서 사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와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와요. 뭐 다윗과 사무엘의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었느냐 우리가 뭐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다윗과 사무엘의 전체 삶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라는 이 뜻으로 세워진 자들이었죠. 사무엘과 다윗이 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왕국시대를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시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왕과 다윗왕이 세우는 이스라엘 왕국을 미리 예비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을 예비하며 가르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죠. 그뿐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목자왕으로 세워지는 다윗도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의 왕국도 예수님의 왕국인 천국을 가리키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과 다윗이 가리킨 예수님이 참 목자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걸 구약이 믿음으로 사무엘과 다윗이 특별히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좀 볼 게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 믿음의 삶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자로서도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둘이 연결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 설교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으로 연결되는 구원 역사. 사무엘에 의해서 미리 예비되고 다윗 왕이 오는 길을 사무엘이 미리 예비하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누구와 누구의 삶으로 연결이 되죠? 참 왕이 오기 전에 그 참 왕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던 자. 누구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또 그 이후에 연결점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미리 예비하도록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먼저 사무엘과 다윗의 삶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왕, 그 앞에 오는 사무엘도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같았다는 것을, 닮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둘 다 레위 지파여서 나왔고,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둘 다 선지자로도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또 오실 왕에게로 인도하는 회복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라져간 자들. 그렇죠? 자기들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러죠. 신랑이 주인공이고 왕이 주인공이라서 자기들은 들러리로서 사라져가는 그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다 오실 왕의 삶과 사역에까지 참여가 되어서 그 왕을 미리 증거하는 삶과 사역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둘 다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오실 왕과 그 왕이 다스리실 왕국을 가르치고 예비하는 삶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과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으로 연결되는 구원 역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거쳐 교회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이미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다가 그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새 직분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 사역, 성례 사역, 그리고 정당한 치리 사역까지 하며 이 교회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의 현실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데오빌로 교회라는 교회가 오래 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데오빌로 교회라는 교회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만 증거하다가 우리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으려고 복음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계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 삶과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거기 참여되어 있는 같은 믿음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좀 흥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은 쇠하여 갔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시고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까지 인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울 때가 더 많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대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 예수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삶,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 마땅한 이 완전 타락한 죄인의 삶을 구원하시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의 기쁨, 만족, 감사, 찬송이 예수님께만 있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만 더욱 잘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다가 비록 우리 삶은 쇠할지라도 천국 영광에 이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